저희들이 오늘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인데 매우 우리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그냥 일상생활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칫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삶의 원리로 적용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을 이런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신앙 무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건강에 적신호가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뭔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갑자기 항상 이 추수감사 계절이 되면은 제가 이제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1년 동안 버텨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허리병 환자처럼 아플 때는 이게 한 수년 전에 그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 바닥을 기었어요. 기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다 큰 게 아니라 정말 늙어가는 처지에 눈물까지 흘리고 소리 지르고 처음 울었거든요. 제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머전스를 막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의사를 이제 나중에 봤는데 의사가 하는 소리가 뭐 미국 분이니까는 뭐 쯧쯧쯧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I know how you feel 그래요. 그래서 뭘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바닥을 기었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뭐 똑같은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어떤 적신화가 오면 이게 계속 몸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를 이제 배워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신화가 오면 제가 좀 조심을 해요. 좀 쉬기도 하고 몸이 제 마음대로 결심을 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건강에 적신화가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보면요 당연스럽게 왜 그런 건강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지 독립된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영적 차원에서 살피고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절제의 문제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른 대응 방법을 전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무절제란 무엇인지 그런 문제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지 또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시는 치유의 길이 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굉장히 강한 호조죠.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권고합니다가 아닙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번역에는 무절제라고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번역은 게으르고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새번역이 무절제라고 한 것이 더 원어 의미에는 가깝습니다. 즉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강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워낙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절제입니다. 그들은 이 반항적인 태도를 지녔고 의도적으로 바울사도와 또 이 전통이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이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 준 가르침이죠.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교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그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 주장대로 생활하는 자들 향해 무절제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1절에 조금 넘어가서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일은 하지 않으니까 바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참견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진 않은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활 습관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무절제의 문제는 잘못된 영적 이해에 기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생각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절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잘못 생각을 한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미 마지막 때는 왔고 소망은 희박하고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사도의 가르침보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이들은 홀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차피 예수님 재림 심판이 가까웠는데 이래서 뭐하나,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참견하고 자신들이 잘못 배우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생활을 자신들의 잘못된 소신처럼 삼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어떤 일을 야기시키냐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염시켜갑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 밖에,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외부인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되거든요. 아, 교회는 저런가 봐. 그냥 자기들 생각 그냥 다니면서 얘기하느라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참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가 봐. 완전히 그런 클럽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부담과 짐만 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도대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들끼리 꿍시렁거리고 얘기만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단지 소수들의 불성실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파고들지 못하게 회방하는 공격이었던 것이죠. 빙산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문제는 가시적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존재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짓밟힌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제자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세상의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에 더해 또 문제가 있는데 이들의 문제는 단지 한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휴거와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해 때문에 뭐 이제 다 끝나고 심판만 있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것, 그것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전에 이미 믿는 자의 생활 태도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이 무질서, 이 무절제한 태도가 또 다른 이면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바울사도가 이전에 뭘 가르쳤나 살펴보시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고 전서에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제가 이게 히터 때문에 좀 굉장히 드라이해서 목이 잠깁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명령한 대로 중요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바깥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회 밖에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해서도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이 그냥 물질에만 매여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나는 왜 그들과 달리 사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품위 있게 밝히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벌리는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요, 지금 무절제한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 거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휴거에 관한 진리를 그 다음에 전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후에 13절서부터 휴에 가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는 것에 뭐라고 한다고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 진리를 얘기하니까 뭐 상관 안 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무질서한 삶을 더 원하는데 휴거에 관한 가르침도 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고집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 가르침이 있으니까 나 요거 할래. 그게 더 동조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죠. 영적사를 할 때 내가 나에게 맞는 것만 내가 수집해가지고 나 이거 믿는다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 문제는 이렇듯이 항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표면상 문제보다 이면적인 문제가 더 그 뿌리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치유받는 길이 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절제한 형제의 생활을 경계하라. 무절제한 형제의 생활을 경계하라. 이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신도는 다른 말로 형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도보다는 형제라고 원어로는 되어 있어요. 왜 형제를 강조할까요?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일깨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지만 무절제하게 산다고 해서 마치 원수나 적처럼 대하지 말고 경계는 하되 가족임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3장 5절에 보면은 사랑과 인내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살면서 가족으로서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무절제한 형제를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돌이킵니까? 형제 생활을 먼저 경계하라. 좋다 좋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멀리하라. 이 뭐 개역 성경을 보면은 떠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즉 그런 생활 습관에 동조하거나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사랑이 없는 모습일까요? 동조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 사람이 너무 뾰족하다. 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나를 외면해? 뭐 이러면은 사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를 지니고 형제자매의 무절제한 모습에 경계를 주는 게 모순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요, 영적 생활의 최선이 상대방에게 일어나길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게 그게 영적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랑 개념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 상대방의 영적 생활에 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우리가 수고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최선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성과 행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최선이 없겠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 봤어요. 그 환자가 암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에게 최선의 일이 뭘까요? 어서 의사가 말해주고 치료를 시작하자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이 암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환자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잘 살아요, I love you 이러면서 허그만 해주고 가세요, 따뜻하죠 느낌은. 그런데 도움이 됩니까? 암이 치유가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I love you 해주고 허그 해주고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최선이 아니라 성경적 생활 습관이 아닌 것은 온유하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최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무절제한 형제의 생활을 경계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모범된 삶으로 형제의 무절제한 삶을 경계시켜주는 것이죠.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경계하라, 즉 그 뭐 형제를 멀리하라, 그 말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나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사도는 이렇게 삶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이 없는데 말만 하면 결코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교훈을 주실 때 본을 보이셨죠. 항상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교훈을 잘 알고 주인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행실. 그 어떤 결과를 줄까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본을 따르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17절에 이 약속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13장의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 있는 영생이 너의 삶에 약속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삶입니다. 모범을 보고 모범을 기억하고 모범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약속 있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치유 방법은 뭐냐면 무절제한 형제의 생활을 그렇게 경계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떤 형제는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 이게 일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즉 자립하도록 잠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우리가 정말 형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죠. 절대로 크리스찬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먹을 것도 안 주느냐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상대방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중요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아니 이게 뭐냐, 이제 뭐 예수님 이제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할 것도 내가 찾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런 교묘한 심리실책에 고민하지 말고 무절제한 사람이 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 가다가 언제 듣는데, 이 노숙자들 같은 경우 만나시면은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일할 그 기회 같은 경우에도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노숙자를 태우고 가스퍼 레스큐 미션 글로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제 수속을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나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는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켜야 할 게 많대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야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뭡니까? 일이라는 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경건한 책임이자 권리이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일할 책임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권리도 주셨습니다. 관리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렇듯 힘들고 피곤한 인생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주님 영광 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이자 권리예요. 물론 무리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청소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저주하면서 이 바닥을 길을 쓸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형제님,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함과 자부심을 지닐 수는 없겠습니까?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 지금 일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내 저주스러운 인생, 그냥 이 일밖에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당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어떻게 무게만 느끼겠습니까? 그 보람과 가치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에 대한 온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고집할 때 두 번째는 타이름은 계속하되 공급은 그치는 겁니다. 타이름은 계속하되 공급은 그치라는 거예요. 그 14절, 예, 15절을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이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계속 타이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더욱더 관대하게 보이려는 모습을 거두라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운 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닌데 자기가 더 관대하고 더 관용하는 사람처럼 아주 마음 넓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속은 굉장히 협소한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타이름은 계속하되 공급은 그치라. 아, 공급을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가 구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생활해도 만약에 이 제대로 나서서 이 타이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뭐 이러고 계속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와 교훈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교회 분위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무절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는 제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안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두 팔 벌리고 맞이해주는 교회들은 즐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적 가르침을 생활 원리로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는 단어는요, 여기 부끄럽게 하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이 말은 단지 어떤 심리적인 위기감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단어는요, 그런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뜻을 지닌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예, 매우 선정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 그렇죠.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적 삶의 회복이지 단지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이게 작품이라는 말은요, 이게 명작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시인이 시를 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를 쓰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래요. 엄청난 칭찬이죠.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시가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받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내고 살 때 세상은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소중한 선한 인생이 있을까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배경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아주 큰 빙산 일각과 같은 그런 문제지만 큰 문제가 도살이고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휴고에 대한 것, 장례, 엄청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프랙티컬한 아주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쭉 살펴오는 중에 13절 말씀은 대체 뭔가, 왜 이 말씀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갑작스럽게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렇게 사랑과 인내로 무절제한 형제를 바로 세워가는 선한 일은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쉽지 않아요. 수고스럽고 힘들어요.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서 수십 년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이런 거예요.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알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해나갈 때 그게 너무도 어려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하다가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아유, 잊어버리면 고마냐, 포기하면 고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먼저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인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특히 무절제한 사람을 향해 끝까지 선한 수고를 하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 대한 격려인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